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에 들 수 없었더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여기에 모든 사상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뭐 오른편에 던져야만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그 말씀을 쫓아감으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은 고기로,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시몬 베드로보다 더 나은 영적인 통찰력을 여기서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3년 전 예수께서는 아마도 같은 지점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건지도록 다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한보다 통찰력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번 그는 그리스도께 제일 먼저 가까이 접근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에 앉아 배가 바닷가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가, 또 그 열정을 그대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내는 참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는 좀 본받아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주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을 보았을 때 성경책이 기록된 것만이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 기적이 어떤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록된 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그물에 153마리가 잡힌 이 물고기 기적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부활 후에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기적에 관심이 있으므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또 중요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께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부활 이후의 사역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는 그분의 표적의 기초로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셨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고기가 잡힌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가 비어있는데 주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은 지팡이라고 말을 했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다윗은 목자의 지팡이를 가진 목자로서 신실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쥐일 수 있는 왕의 호를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다른 곳으로 가거나 자꾸만 다른 환경을 원합니다. 내 환경이 그랬으면, 내가 그때 그것만 있었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만약에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 항아리는 포도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5천명을 먹이고도 남는 음식이 있었지요. 그물에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잡수기 위해서 숯불 위에 고기가 있었지만 그들이 잡은 고기를 원하셨다는 것, 이거 우리가 유의해서 듣고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대접을 받으십니다. 그들이 그분의 명령으로 고기 잡기를 마쳤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져온 것을 받으십니다. 이런 봉사에 얼마나 복된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는 그때도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셨던 거죠.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저는 베드로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으나 그들 모두가 신자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많은 고기들이 다시 헤엄쳐 도망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고기로 가득 차서 육지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되는 지금 베드로를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양들을 먹이고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나시고 영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금 베드로는 그와 같은 임무와 자격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복음은 구원을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지켜주는 것이죠. 실패할 때라도 신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를 원하시고 그 방향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와 놀라운 교제를 가지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의지의 주인이시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2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쭉 보면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셨는데 이건 초청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가기 전에 그분께 와서 함께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자신의 인자하신 부부는 그들을 먹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단지 앉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먹이시도록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시몬 베드로와 또 주님께서 이렇게 나누었던 그러한 대화를 접하게 되는데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한 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급하고 덤벙대며 실수 많고 서투른 제자 시몬 베드로를 봉사하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주님께 대한 사랑은 섬김의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세 번 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 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세 번 주님께서 물으셨을까요? 왜 세 번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뎃 박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했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말이죠. 이제 베드로는 세 번 자신의 시험을 또 세 번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고뎃 박사의 주장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시몬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고기 잡은 이후에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게 되는데 만일 여러분이 뭐 요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었던 초창기에 고기 잡는 사건을 상기해 보신다면 그들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 옆에서 자기의 임무를 잃어버리고 또 부인하고 있었던 그러한 베드로를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불쬐기 위해 그곳에 있었을 때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였죠.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고 거기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나름대로 옳지 못한 가장 어찌 보면 비열한 그러한 모습의 제자로 그가 거기에서 남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숯불 주위에서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은 이후 주 예수께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영적인 장면인지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질문을 하셨을 때 그것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질문은 비슷한 점은 있지만 모두 그 질문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라고 물으시거든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살아서 자신들도 그런 이적을 직접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소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그때로 돌아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아마 기쁨으로 얼마나 찼을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주님께서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셨나요? 여러분은 안드레를 예수께 데리고 온 이 사람을 주 예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개바라고 하는 것은 알아먹거든요. 바위 같은 사람 그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페스토스인데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에 따라다녔던 겁니다.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놀라운 고백, 증언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옛 이름으로 돌아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여기서부터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니 때문에 너는 베드로라 불리울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위해 서게 될 사람이 될 것이나 지금은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옛날 이름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로 쓰고 있는 사랑, 우리말에는 그냥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세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아마도 성도 여러분은 우리 한글로는 다양한 표현이 곤란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한 단어를 보통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단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통 통속적인 사랑하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매우 수준 낮은 것이죠. 그러나 헬라어의 사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그 단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과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드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를 함께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마이퍼스트 드림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입시 준비도 잘해 서울대에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 비법을 소개한 서적 나침반사의 고딩 화이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성경 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고 인터넷 www.fa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기성경 강의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CD나 테이프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9-0460번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